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고난받는 교회를 살펴봅니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봅니다.
복음과 교회.
애니미즘은 아주 오래전에 세계의 주요 종교가 나타나기 전부터 존재해온 종교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보통은 경전이나 글로 쓰인 문서가 없어요.
애니미즘을 믿는 부족이나 종족들은 각기 그들만의 독특한 신념과 의식을 가지고 있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애굽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각기 자신만의 신과 종교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 사람과 로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의 많은 소수 민족이나 종족들은 아직도 애니미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계시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과 교회의 김원유입니다. 오늘도 소망자매 하나자매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애니미즘이라는 종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방금 소개해 주셨지만 애니미즘은 만물의 영혼이 존재하고 사람, 동물, 지형, 뭐 자연현상과 같은 또 폭넓게는 우주를 포함한 물질세계의 모든 요소에 있는 모든 것과 존재들이 영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세계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전에 방송에서 정령숭배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든 자연과 현상에 영혼과 의식이 깃들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신적 존재로 믿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신들은 세상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겠네요.
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신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점, 그것은 사실 우리 기독교와 같은 맥락이긴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들은 잡다한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종교의 정경이나 체계화된 그런 것들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원초적인 종교이기도 하고요. 원시 종교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런데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런 개념을 받아들여서 국가의 종교가 된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우리나라와 정말 가까이 있는 나라인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신도를 종교로 삼고 있어요. 모든 것에 신이 있고 영혼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니미즘과 신도의 차이가 뭐냐면은 신도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또 경전도 있습니다. 또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신사라고 하는 어떤 종교 시설이 있고요. 심지어 집안에 신을 모시는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도를 잘 살펴보면은 애니미즘을 기초로 삼고 또 기독교의 어떤 것, 또 불교의 어떤 것, 여러 가지 종교가 뒤섞여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과 신을 하나로 보는 신도의 그런 사상은 애니미즘과 매우 흡사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애니미즘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들의 영혼 세계에 대해서, 영혼 세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애니미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령 숭배자라고 하는데 이들이 믿는 신들과 영혼들은 보통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종종 이 신과 영혼들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상으로 만들죠.
이들의 신과 영혼들은 대체로 숲, 강, 그리고 또 산 정상과 같은 장소와 연관이 있어요.
때때로 이들은 특정한 나무나 동굴 또는 암석과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해요.
정령들 중 몇몇은 친근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정령들은 악하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악한 정령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런 두려움 속에 살면서 영혼들이 자신과 가족들을 해치지 않도록 특별한 제사를 드리거나 돈을 바쳐요.
사냥을 가기 전에 우상 앞에 음식을 놓거나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닭을 죽이는 것처럼 정령들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제사와 돈을 바쳐요.
이렇게 정령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가뭄이나 기근, 질병, 화재, 지진, 폭풍, 또 홍수와 같은 재난을 보통 악한 영혼이 이루어낸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령 숭배자들은 때때로 주물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목걸이나 팔에 감는 부적을 착용합니다.
사람들은 이 주물이라고 불리는 물건이 자신들을 여러 피해로부터 보호해주거나 또 자신들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준다고 믿고 있어요.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점점 애니미즘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다면은 애니미즘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정령 숭배자들은 위대한 창조신 또는 하늘신이 있다고 믿어요.
위대한 창조의 신은 비밀스럽고 사람들이 닿기에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신이에요.
정령 숭배자들은 창조신이 사람과 이 세상을 만든 후에 사람들에 대해 잊어버리고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정령들에게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창조를 하신 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창조 말고 이 애니미즘을 숭배하는 자들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령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의 영혼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믿어요.
이 영혼은 사람들을 돕거나 해칠 수 있죠. 다시 말하자면 정령 숭배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조상을 존중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조상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작은 사당을 짓고 재물이나 돈을 바쳐요. 조상의 영혼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려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가족 중 다른 누군가의 조상들의 영혼을 화나게 했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잖아요. 뭐 조상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그것을 넘어서 어떤 신적 존재, 영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모습은 사실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원시로부터 내려오는 기본적인 인간의 종교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종교를 이어오는 그 누군가가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이 원시 종교가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영적 지도자가 있었던 겁니다.
네,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애니미즘에도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거나 또 영적인 것들에 대해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샤먼, 주술사라고도 불리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신과 영혼들이 주는 징조와 신호를 이해하도록 돕고 정령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들 말고도 사당을 돌보고 또 중요한 잔치와 활동을 준비하는 일을 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의례와 잔치들은 이상하게 보이고 또 무서울 때도 있지만 종종 형형색색의 흥미로운 의상과 가면 또 춤과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애니미즘을 따르는 여러 종족이 이들의 창의력을 진정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배가 정말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실 것 같고요. 애니미즘의 영적 지도자들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점쟁이들이나 무당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애니미즘은 지금 이 현대사회에도 아주 깊숙하게 뿌리 내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애니미즘은 발전하지 못한 나라나 또 부족 원시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고도로 과학이 발전된 이런 사회 가운데서도 이러한 애니미즘이 발견되는 것도 알게 모르게 잡초처럼 뿌리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조선도요 멀지 않은 과거에는 이런 애니미즘을 의지하는 나라와 백성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바뀌었죠. 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와,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네요.
네.
애니미즘을 따르는 종족들은 또 보통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열려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종족과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애니미즘을 따랐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정령 숭배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자신들이 믿고 고대 신들과 주변 정령들보다 훨씬 더 강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를 따르기로 마음먹은 어떤 정령 숭배자들은 종종 영혼에 대한 자신들의 옛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옛 믿음과 또 새 믿음을 함께 섞으려고 합니다.
애니미즘을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에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월요일에는 주술사를 찾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누군가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정령들이 기도를 확실히 듣게 하려고 정령들에게 재물을 바치기도 할 거예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 어떤 존재보다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폭풍과 파도에 잠잠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악한 귀신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은 것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그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겠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무지해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참된 자유를 얻게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애니미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했는데요. 이번엔 기독교 관점에서의 애니미즘을 조금 더 다루도록 할 텐데 우리 말씀을 읽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아,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 있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모습인데요. 결국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니미즘이 말하고 있는 거짓말이자 유혹입니다. 이런 애니미즘의 거짓말들은 여러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일본의 신도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힌두교, 몰몬교, 또 영적인 종교 집단을 포함한 수많은 거짓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수많은 거짓 종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애니미즘의 기초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인간 안에 있는 영이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이 하는 종교 의식 또는 활동이 우리에게 이러한 실체를 깨닫게 하고 또 영을 발전시켜서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 할까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시는군요.
맞습니다. 뱀이 유혹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것들, 뭐 사람을 비롯해서 천사, 뭐 해변의 모래알까지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애니미즘이 따르고 섬기고 있는 수많은 것들은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가 아닌 여러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모든 종교는 결국 거짓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자신밖에 없음을 호소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네, 맞아요. 거짓된 신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중호하시는 죄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 영광을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훔친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곳에서 거짓 신들에게 대한 숭배를 금지하십니다. 게다가 성경은 애니미즘을 믿는 자들의 관습을 엄격히 금지시키십니다. 레위기 20장 27절 읽어주세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애니미즘적인 관습은 마귀들이 사람들의 삶에 침투할 수 있게 하는 어쩌보면 열린 문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아주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 대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룡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이런 애니미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그것이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자신의 삶을 점검하시고 혹시나 발견하신다면 돌이키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애니미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지 살펴보고 오늘 방송을 한번 마무리해보려고 해요.
네,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진짜 제대로 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맞아요. 지금까지 알아본 이 애니미즘을 바탕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 리차드라는 박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종교의 체계는 하나님을 향한 접촉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요. 그 말은요. 모든 사회 속에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 관습이나 또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다는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로 어떤 부족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부족에서는 다른 부족과의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한 아이를 교환하는 관습이 있었대요.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갔는데 선교사들은 그들의 그 관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그 한 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쉽게 이해하게 했다고 해요. 이렇게 그들의 문화나 관습과 또 종교적인 행위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접촉점은요.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아, 결국 애니미즘도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인간이 보호받기 위해서 정령을 숭배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군요.
맞습니다. 특히 애니미즘은요. 더 강한 영혼을 찾고 또 더 강한 영혼을 찾아서 그 자기가 섬기는 대상을 계속해서 바꿉니다.
결국 그 무엇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찾고 만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거짓 신들에 비할 수 없이 능력이 크신 그 예수님께 있음을 그들이 알게 된다면 복음은 너무나도 쉽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지역과 부족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한 부족이 전체가 그 기적을 보고 회심하는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욥바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욥바라는 지역에 다비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제자 다비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로 42절입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렇게 한 가정이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단번에 회심하는 일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애니미즘을 믿는 사람들이 단번에 회심을 한다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들에게 이미 뿌리 박혀 있는 애니미즘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뒤섞여져 있으니까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이것을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데요. 이것저것 이렇게 뒤섞여버린 어떤 이상한 종교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회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들이나 또 선교사들의 역할과 그들을 지원하는 일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실 우리 조선도요. 130년 전만 해도 무당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선교사들이 조선의 복음을 들고 들어왔고 그 복음은 이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남은 이 애니미즘의 영향은요. 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뱀처럼 유혹합니다. 악한 사람이 자신을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북조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도전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애니미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 남는 거 있으면 하나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든 것에 영혼이 깃들어 있고 영혼이 깃든 것에 나의 바람과 소원을 담아서 뭔가 나의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면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요. 남조선도 교회가 참 많이 있고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지만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애니미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조선의 정치 지도자들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쵸.
무당을 찾아가거나
맞아요.
한 나라의 어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신을 찾아서 계속해서 강한 신을 만나면 그 강한 신을 믿게 되고 더 강한 신을 만난 것 같으면 그 사람 그 강한 신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들을 아까 나눴었는데 남조선만 봐도 그렇거든요. 아 근데 진짜 최고 강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런 그 사람들이 하루빨리 알게 되면 너무 좋겠다. 진짜 하나님이 가장 강한 신이다라는 것들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아까 그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더 많이 지원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나도 내 일상의 작은 전도자로, 선교사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또 진짜 그것에 헌신하신 많은 분들이 남조선에도 있거든요. 세계 여러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남조선에서 또 복음의 전도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진짜 강한 신을 사람들이 만나고 믿어서 이 애니미즘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도록 또 북조선도 그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서 내가 또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점이는요?
네,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진짜 저도 모르게 점쟁이의 말에 혹 갈 때 가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계속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또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로서 항상 모범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늘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것에 혹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붙잡아야겠네요.
맞습니다. 북조선에서 굉장히 많은 점쟁이들과 또 무당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들의 말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또 하나님보다도 충분한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유혹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악한 세력들과 거짓에서 이겨낼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북조선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17살 레베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그때 참 힘들었는데 힘이 되었던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큰 힘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항상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께 저는 68살 크리스토프입니다. 지금 독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그분께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항상 듣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될 것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밤에도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고난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보호될 북수준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이하윤, 김설희입니다.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 애를 많이 쓰고 살아가고 있죠. 자매님들은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행복한 가정, 그리고 또 자녀들 아니면 또 자기가 가지고 싶은 그런 목표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저는 하나님 역사심을 알고 그분에게 복종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성공한 사람들을 잘 살았다고 말하잖아요.
네, 또 돈을 많이 벌어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잘 산 삶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남조선 청년들은 여생을 편하게 보내기 위해 일찌감치 필요한 자금을 모으려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일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 돈을 모으고 성공하는 일로 애쓰고 고민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잠언서 6장에도 게으른 자에게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워 인생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한 부지런한 삶은 젊을 때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매님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대해 반문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자본주의와 이윤 추구는 우리 삶에 너무 당연한 삶의 법칙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돈을 많이 모으게 되면 무조건 위인으로 추켜세우는 분위기인데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세상의 성공 기준은 돈이잖아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성공의 기준으로 여기며 사는 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의식주를 포함한 재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질주의를 우상처럼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스산해집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이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풍요의 신 바알과 아사라를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떡으로, 돈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몇천 년 전의 일임에도 성경 말씀은 지금의 시대를 환히 비춰주고 있네요. 우리도 바알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경각심이 듭니다. 솔직히 돈이 없으면 막막해지고 돈이 생기면 행복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돈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것이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정신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물질이라는 우상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종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택한 자 14만 4천 명의 특징 중 하나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 바로 이 여자가 17장에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이름만으로도 음산한 음녀였습니다. 이 여자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났나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음녀에 대한 것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천사의 말에 의하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든 보통의 사람들이든 이 음녀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묘사되네요.
잘 보셨습니다.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과 음행을 했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7장 3절 4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녀는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 개인 붉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음행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상부터 노리개까지 아주 화려하게 꾸미고 있네요. 목사님,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빛 짐승은 앞에 등장한 짐승 중 하나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나라나 지도자를 의미하는 바다 짐승입니다. 둘 다 같은 붉은빛으로 둘 사이의 관계가 동맹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17장 5절 6절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중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들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음녀의 이마에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네요. 음녀의 정체가 지난번 말씀에서 멸망이 확정된 큰 성 바벨론인가요?
맞습니다. 음녀는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음녀의 정체를 이해하기 위해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로 곧 온 세상을 말합니다. 음녀가 많은 나라 위에 앉아있다는 것은 그의 영향력이 세계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음녀는 큰 성 바벨론으로 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군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제국과 로마 제국은 둘 다 세계를 정복하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정복해 박해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녀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며 세상 나라 세속 문명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음녀의 정체가 이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네요. 결국 음녀는 하나님을 떠난 가치와 원리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군요. 마치 지금의 세상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주의를 숭배하듯이요.
맞습니다. 음녀는 사탄적인 가치와 원리, 정의 왜곡, 억압과 학대, 악행과 부도덕 등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녀가 세상의 왕들과 세상 사람들과 행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겠네요.
네,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으나 죄가 들어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을 떠나 사탄적인 것, 우상을 의지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을 음행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할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 같은 것을 신으로 여겨 섬기고 거기에 매여 살아가고 있으니 음행이 맞네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음녀의 미혹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이게 우상이고 음행임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음녀와 짐승은 둘 다 붉은 빛의 옷을 입어 동맹관계임을 보여준다고 했죠. 이제 이 짐승의 비밀이 폭로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 8절입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풀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속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짐승은 13장에 언급된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통치자로서 황제, 왕,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모습과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그렇죠. 전에 용과 바다 짐승, 땅 짐승은 삼위 하나님을 모방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 짐승은 그중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했죠. 요한계시록 13장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리고 17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방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바다 짐승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 계시고 장차 오실 이를 모방해도 결국 그의 운명은 영원한 멸망이군요.
맞습니다. 짐승의 모습에 대한 비밀이 천사에 의해 계속해서 밝혀집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 10절입니다.
지에 있듯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천사는 짐승의 일곱 머리가 일곱 산이라고 말해줍니다. 일곱 산은 로마 제국의 지형입니다. 로마는 일곱 산 위에 지어진 도시로 일곱 산의 도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곱 산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짐승의 일곱 머리는 또한 일곱 왕이라고 말합니다. 일곱 머리는 로마 제국의 일곱 황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로마 제국부터 세상 종말까지 그 사이에 있을 모든 제국이나 통치자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로마 제국과 통치자가 초대교회를 박해했듯이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도 국가와 지도자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계시는데 성도님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계실 것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나라와 지도자는 반드시 심판받았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시면 반드시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멀리서 같은 마음을 품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기서 역사의 모든 마지막 전쟁까지의 승패는 이미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은 머리를 상했습니다. 아직 꿈틀대고 있지만 머리를 상했기 때문에 승패가 뒤집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일곱 중 다섯은 망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는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일곱 중 하나라는 의미로 아주 미미한 세력만이 남아있음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르지 않은 하나가 또 있다라고 하지요.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최종적인 사탄의 발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발악이라면 온갖 힘을 다 동원해서 저항하고 싸우려 할 테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소 두려운 모형새가 될 수도 있겠네요.
머리가 상한 사탄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아직은 세상에 존재하며 세상과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겁먹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쟁은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의 결과도 결정된 것이군요. 앞으로 다가올 최종적인 사탄의 발악도 그 세력은 겨우 하나에 불과하네요.
그렇습니다. 누가 등장하든 그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1절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어서 짐승의 열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천사가 말해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열뿔은 열 명의 왕입니다. 일곱 머리가 로마 제국과 황제를 상징한다면 열뿔은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 있는 나라와 분봉왕, 통치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분봉왕들이 있었잖아요. 로마의 허락을 받아 일정한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들을 분봉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맞습니다. 분봉왕은 왕이나 황제의 허락 아래서 한 나라의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 지역은 헤롯 대왕이 다스렸고 그의 사후에는 그의 아들들인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이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 다스렸습니다. 특히 헤롯 안디바와 빌립이 분봉왕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누가복음 3장 1절은 잘 보여줍니다.
로마 제국의 분봉왕들과 로마를 추종하는 열 왕들이 예수님을 모방하는 이 짐승에게 자신들의 권세를 한마음으로 주어 힘을 보탤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일곱 머리와 열뿔로 구성된 짐승의 세력이 연합하여 어린 양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테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 전쟁은 16장에서도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미혹하는 입술을 통해 온 천하의 왕들이 모이는 장면이었죠. 요한계시록 16장 14절입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어린 양을 대적하기 위해 열 왕들은 일치 단결하여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줍니다. 범세계적인 전쟁이 벌어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것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인 성도들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승리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악이 강한 것처럼 보이고 반기독교적인 국가나 통치자의 권세가 커 보여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결국 패하여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아멘.
완전히 일치 단결한 것처럼 보였던 짐승의 세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안에 큰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음녀와 짐승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죠.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풀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러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붉은 빛깔을 함께 맞춰 입고 동반자 관계를 상징했던 음녀와 짐승의 세력 간에 큰 균열이 생기네요. 내전은 한 나라가 패망하는 지름길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음녀와 짐승은 서로 돕는 동맹관계인데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게 되고 이 미움 때문에 분열하여 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은 외세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붕괴로 망했습니다. 마음이 죄로 가득 물들었고 가정이 붕괴된 것에서부터 로마의 멸망은 시작되었다고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심판입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로마는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악의 세력을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멸망의 확실한 전조이군요. 결국 악과 악 사이에 내전이 벌어져 결국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었습니다. 서두에 나눈 것처럼 오늘날 음녀는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루도 돈을 생각하지 않고 보내는 날이 없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대신 매일같이 돈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둔갑되어 있으니 돈을 묵상하며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는데 이것은 바알과 만몬에 사로잡혀 있는 삶입니다. 역사의 중심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운명을 좌우합니다. 풍요와 물질이신 바알과 만몬의 위력 앞에 흔들리지 말고 믿는 자에게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십자가로 반격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주론 성도님들, 음녀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 나라와 문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다 짐승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사람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겨 음행하게 하는 큰 바벨론입니다.
바다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이나 통치자로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재림을 모방하며 세상을 미혹합니다.
짐승의 일곱 머리는 일곱 산으로 로마 제국의 지형이며 또한 로마 제국의 일곱 왕입니다. 열뿔은 제국의 영향권 아래 있는 나라와 분봉왕, 통치자들을 상징합니다.
음녀에게 사로잡힌 짐승과 추종자들이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음녀의 미혹을 받아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에게 충성하십시오.
아멘.
이 일곱 머리와 열뿔로 구성된 짐승의 세력이 일치단결해 어린 양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탄은 이미 머리가 상하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일곱 중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만이 남아있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다가올 최종적인 사탄의 발악이 아직 이르지 않은 하나로 남아있으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기에 어린 양이 승리하고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도 이깁니다.
동맹관계였던 음녀와 짐승의 세력 간에도 내분이 일어나 짐승의 세력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충성된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맛보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를 보여주었는데 그 음녀는 바다 짐승을 타고 화려한 의복과 금잔을 가지고 있었고 땅에 사는 자들을 음행으로 취하게 하는 자로 큰 성 바벨론이라 불렸음을 알려주며 온 세상 위에 앉아 짐승과 동맹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존재임을 가르치십시오. 음녀가 탄 짐승의 일곱 머리는 일곱 산과 일곱 왕이고 열뿔은 열 왕을 알려주며 일곱 산과 일곱 왕은 각각 제국의 영토와 황제를 상징하고 열뿔은 제국의 분봉왕들과 추종자들로 짐승의 세력이 거대한 연합을 이루고 있음을 가르치십시오. 이 짐승의 세력이 힘을 모아 어린 양을 대적해 범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키지만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어린 양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승리함을 알려주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미 승리하셨으므로 승리는 정해진 것임을 가르치고 격려하십시오. 동맹관계를 갖던 음녀와 짐승 사이에도 내분이 일어나 짐승의 세력이 스스로 몰락함을 알려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가만 내버려 두어도 그 악으로 자멸하게 됨을 알려주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